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천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함께 그와 함께 요단 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므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라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괴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괴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겠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정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70대 때 느끼는 시간과 80대 때 느끼는 시간은 완전히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건강도 그렇거니와 흘러가는 시간의 세월도 너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세월이 어떻게 빠르게 지나는지 쏜살과 같다는 표현으로 그 말을 대신하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짧게 느껴지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지혜롭게 살고 능력 있게 가치 있게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아마 모두의 소망으로 그렇게 표현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옛날 아라비아의 어느 회교 나라에 신의 사도라고 불리는 한 칼리프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평생을 두고 자신을 즐겁게 해주던 유명한 피에로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잘 해나가던 피에로가 어느 날은 그만 깜빡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노한 칼리프는 당장에 그를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죽이기에는 참으로 안 됐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자비를 베풀기로 하고 내가 이제 너를 죽일 것인즉 그 죽는 방법은 내가 스스로 선택하라. 화형을 당하든 교수형을 당하든 스스로 선택하게 했습니다. 형장에 세워놓고 모래시계를 거꾸로 엎어놓았습니다. 모래가 이제 밑으로 다 빠지기 전에 어떠한 방법으로 죽을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래시계의 모래는 점점 흘러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모래가 다 흘러내리자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 이제 선택했느냐? 두려움에 떨어야 할 이 피에로는 빙글빙글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예, 늙어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화형에 처하든 교수형에 처하든 사실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죽는 것이야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길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혜로 살 것입니다. 늙어서 죽는 것, 오래 산다는 것은 복이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나 우리가 오래 살기만을 위해서 건강을 챙기고 지혜를 쓴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온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추한 모습으로 살면서 인생이 짧다고 한다면, 그리고 장수만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과는 먼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오래 사는 것보다도 사는 동안 지혜롭게 또 가치 있게 보람 있게 그리고 또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사는 동안 아브라함처럼 또 바울처럼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얼마나 오래 사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보다도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무슨 일을 하다가 죽을 것인가,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을 다 드린다 해도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없는 정말로 그런 빚진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다가 하늘나라에 간다 해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처럼 살다가 가는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산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요 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희생이 아무리 큰 희생이라 할지라도 자랑할 수 없고 그 희생이 크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 받은 은혜가 진짜라고 한다면 그 은혜에 비교해서 내가 지금까지 주님께 드린 것이 많다 해도 많이 드렸다, 많이 사랑했다, 혹은 많이 헌신했다, 봉사했다, 또 할 만큼 했다, 앞으로 많이 할 것이다. 아무리 많은 것으로 우리가 한다 해도 그것은 절대로 많이 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빚진 자답게 살다가 가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삶을 살다가 가야 합니다. 지혜는 있는데 무능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또 능력은 있는데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들도 이제 일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인생을 지혜롭게 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과 시므이와 시바와 그리고 아비세, 무비보셋과 길르앗사람 바르실레 등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되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려 할 때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려 할 때 심하게 저주를 부었던 시므이가 먼저 달려와서 왕을 맞이합니다. 그가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온 것으로 보아서 상당한 권세가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사무엘하 16장에서 보면 다윗이 피난갈 길에 올랐을 때에 시바는 압살롬의 반역이 곧 끝나고 그가 권좌에 복귀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정성을 다해서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 환영은 순수한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상전 무비보셋을 모함하면서 그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얄팍한 머리를 굴린 것이었습니다. 환심을 사기 위해 쓴 작전이었던 것이죠. 인생의 목표를 물질에 두고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다시 왕위에 복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단정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불만을 터뜨리면서 저주하고 왕과 그 모든 신하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심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될 때는 아부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비난하고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이 될지 또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버려져 노예로 팔려갈 때에 그 형제들 중 누가 훗날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돌아오리라고 만나게 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시므이도 다윗이 이렇게 빨리 권좌에 돌아올 줄은 결코 몰랐기 때문에 시므이는 심한 저주를 퍼부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치 앞도 못 보는 인생이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내뱉은 말은 또 거둬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때로는 예절도 잘 지켜야 하고 그리고 많은 생각 가운데에서 한마디를 해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므이는 저주하는 것도 너무 성급하게 했습니다. 환영하는 것도 너무 성급하게 했습니다. 심사숙고하고 하는 자세가 필요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듣고 가장 당황한 사람은 시므이였습니다. 다윗의 피난길에 해도 해도 너무 심한 저주를 퍼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에 오르려는 다윗 왕 앞에 나아가 그 앞에 엎드려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이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는 기회를 잘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가 매우 민첩한 기회주의자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회개는 진심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었으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먼저 와서 왕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을 자랑 삼아서 말을 꺼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해달라는 말로 거기에서 그쳤더라고 한다면 진정한 회개라고 그렇게 수용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는 내가 먼저 내려와서 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므이가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왕을 마중한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에게 진심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왕의 보복을 피해보려는 얄팍한 잔꾀가 앞섰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적당한 방법으로 책임이나 처벌을 모면하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죄를 솔직하게 회개하면서 어떤 처벌이든지 달게 받겠다고 하는 의연한 자세를 가질 때에 진정한 회개와 용서의 장이 열릴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할 때는 수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시므이가 다윗에게 나와서 회개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분노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의 환궁을 영접하는 척하면서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고 아비새는 그를 죽이자 그렇게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저주하였으니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라고 하면서 시므이에게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시므이는 이때 다윗으로부터 일시적인 사면을 받기는 했으나 열왕기상 2장 46절에 보면 결국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처형당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비새는 시므이가 다윗과 그 일행을 저주했을 때도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여소서라고 강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새가 그렇게 말한 것은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므이가 왕을 저주한 것은 율법을 어긴 행위이므로 죽여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장 10절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했고 11절에서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랴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고 봅니다. 대단한 감동입니다. 저주하는 사람의 그 모호된 말을 듣고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수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과 아비새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역시 큰 인물이었습니다. 아비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한 시므이를 죽이고자 했으나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더구나 시므이가 용서를 빌자 사랑으로 그를 포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는 므비보셋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연보다 조연이 더 강한 인상을 주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아마도 이 무비보셋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무비보셋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며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인데 다윗과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 다윗에게 알려주어 피하게 하고 아버지에게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간청하기도 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요 사울에게는 큰 손자입니다. 무비보셋은 대단히 불우한 생애를 보냈습니다. 그가 5살 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크게 패하고 무비보셋의 아버지인 요나단 그리고 할아버지인 사울 그리고 숙부인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길보아 전투에서 모두 전사하게 됩니다. 이 패전의 소식이 전해지자 유모가 어린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두 발을 다 절며 다니는 중증 지체 장애인으로서 평생을 보내게 된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또 부하에게 배신당하고 모함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하고 사울의 밭을 무비보셋에게 다 주고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시켜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시바가 무비보셋의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시바는 대단히 교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을 하는데 무비보셋도 나귀를 타고 함께 피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바는 주인 무비보셋을 속여 예루살렘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도망치는 다윗을 쫓아가서 식량을 바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자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나라를 차지하려고 한다고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말에 속아서 뭣도 모르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시바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압살롬이 패하고 이제 전쟁에 승리한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무비보셋은 다윗을 맞으러 나가게 됩니다. 24절부터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어려서 아버지, 할아버지, 숙부들을 다 잃고 두 다리를 저는 중증장애인이 되었고 이렇게 불우한 배경 속에서 자랐고 지금도 모함을 당하고 있는 무비보셋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무비보셋은 대단히 감동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에 대해서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의 둘도 없는 친구요. 또 자기에게 많은 은덕을 베푼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을 떠날 때부터 비록 다윗과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무비보셋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세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임금도 지금 이런 처지일 것이다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무비보셋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왕이 되어야 하겠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장손이고 유일한 혈육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윗과 그의 집안에 대해 실망했을 것입니다. 바세바 사건도 백성들에게 알려졌을 것이고 우리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불만을 품은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3장에는 다윗의 아들과 딸들 사이에 서로 연애하고 근친상간을 하고 이로 인해서 형제의 사륙전이 벌어진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덤벼듭니다. 민심이 다윗에게 떠났기 때문에 이럴 때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무비보셋이 압살롬처럼 했다면 얼마든지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므비보셋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다윗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므비보셋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다윗왕이 편안하게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패하고 다윗왕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그 불편한 몸으로 요단강까지 다윗을 맞이하러 나왔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그의 진정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므비보셋은 다윗왕에게 종 시바가 자기를 속인 일을 고합니다. 그래서 25절에서 27절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무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종의 고약한 행위를 처벌하고 죽일 수도 있었지만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과 다윗에게 원수가 없는 일을 맡기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므비보셋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모두 왕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봅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므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은 므비보셋의 말을 듣고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입장이 이제 난처해졌습니다. 시바가 므비보셋을 모함했을 때에 그 말을 믿고 경솔하게 므비보셋의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리고 한 약속과 압살롬에게 정신없이 쫓겨다닐 때에 시바가 나귀 두 마리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족 부대를 싣고 온 일도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는 수 없이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므비보셋의 입장이었다면 왕이시여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왕께서 속아서 제 밭을 저 시바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까? 이제 사실이 드러났으니 그거 취소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저 흉흉하고 교활한 녀석 살려주는 것만 해도 황공한 일인데 밭이 무슨 밭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므비보셋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읽은 대로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므비보셋의 불성실한 종 시바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이후 시바의 이름은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주인으로부터 그런 사랑과 은총을 받았다면 그 자비에 감격해서 그의 충직한 종이 되었을 평생을 잘 섬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므비보셋은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많은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격도 어두워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부정적이 되기 쉽습니다. 불평 속에서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므비보셋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여건 속에서도 그런 아픔 속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9절에서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야 했을 때에 위로와 도움을 얻었던 또 한 사람인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본래 길르앗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인데 바르실레는 길르앗 지역의 마하나임 땅 족장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그의 나이가 80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요단강을 건너 바르실레가 사는 마하나임까지 오게 되었는데, 바르실레가 이 다윗을 아주 극진히 맞이하고 다윗과 군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이렇게 다윗을 도와준 것은 그저 단순한 작은 도움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많은 수고와 희생을 각오하고 도움을 준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서 마하나임까지 가게 되었는데, 마하나임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은 대부분 압살롬에게 넘어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군사 반란이 성공하고 이스라엘의 정권이 바뀌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잘못 다윗의 편을 들었다가는 장래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까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려면 또 엄청난 많은 양식과 그리고 물품들이 필요했을 것임을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바르실레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의롭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과 희생이 따랐지만 기꺼이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주신 뛰어난 외모와 활달한 성격을 가지고 교만하게 행하며 악한 일을 꽤 했지만 숨겨져 살았던 바르실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기회가 왔을 때에 정의롭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바르실레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힘을 얻어 압살롬과 싸웠는데 아주 크게 이기게 되었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르실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다윗을 배웅하기 위해서 마하나임에서부터 요단강까지 따라와 왕이 강을 건너는 것을 도와주면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다윗이 바르실레를 보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이 바르실레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말했습니다.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었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는 이 바르실레를 궁전으로 초청해서 함께 지내자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궁으로 함께 가면 이제는 자기가 바르실레의 필요를 다 공급하면서 돌봐주겠다고 하는 그런 배려였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보답입니까? 그런데 바르실레는 이런 다윗의 초청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이까? 자신이 예루살렘까지 따라가면 다윗에게 누를 끼칠 수 있으니 따라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단순한 사양이 아닙니다. 아주 정중하면서도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인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윗에게 맡겨주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저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김함은 다윗을 따라가고 바르실레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바르실레가 얼마나 정의롭고 또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왕이 가자고 하는데 잘 되었다 싶어서 얼른 대답하고 응했을 것입니다. 왕궁에 가서 왕과 함께 식사하면서 지낸다면 그보다 더한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바르실레가 다윗을 따라갔다라고 한다면 비록 몸은 다윗과 함께 왕궁에 있어도 바르실레의 그 아름다운 선행은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불필요한 욕심을 내지 않고 지혜로운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바르실레가 아들 김함을 부탁했을 때에 이를 아주 흔쾌히 받아주었습니다. 38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내가 너의 좋아하는 대로 저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르실레를 보아서 그 자녀에게 다윗이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다윗은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데 왕상 2장 7절을 보면 다윗이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까지 바르실레의 아들을 잊지 말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영광을 주라고 당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바르실레의 그 도움을 얼마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었는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바르실레는 정의롭게 행하고 또 지혜롭게 처신함으로써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그는 생명을 걸어야 했고 가진 것들을 소비해야 했습니다. 바르실레는 자신의 지역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 아주 큰 명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그리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까지 복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 나타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므이와 시바를 통해서는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다윗을 통해서는 한 번 한 약속은 변치 않고 지킬 줄 아는 그런 믿음과 용서와 화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므비보셋에게서는 왕을 사랑하고 섬기며 은혜를 잊지 않는 겸손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르실레를 통해서는 불필요한 욕심을 내지 않고 가진 것을 나눌 줄 알고 어려울 때에 고통을 분담하고 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참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속에 등장한 인물들을 살펴볼 때에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노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자공이라고 하는 공자의 제자가 선생님께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나라가 튼튼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 공자는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나라가 튼튼하게 되려면 첫째, 식량이 넉넉해야 한다. 먹을 거 문제이지요. 경제 문제일 것입니다. 둘째는 군비가 충실해야 한다. 국방력이 될 것입니다.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셋째는 백성들의 신의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로서로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공이 선생님께 또 물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뺀다면 무엇을 뺄 수 있겠습니까? 아, 그야 국방을 빼야지. 군비를 빼라고 말했습니다. 경제가 군비보다 중요하다.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또 묻습니다. 두 가지가 남았는데 둘 중에 또 하나를 뺀다면 무엇을 뺄 수 있을까요? 그거야 식량을 빼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경제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신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서로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나라, 정치도, 사회도, 개인도 그 어느 것도 설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는 고통,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괴로움, 서로 믿을 수 없는 괴로움, 우리가 함께 산다고 하나 함께 살면서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그 고통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은 바로 이 믿음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입니다.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사람도 믿을 수가 없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 자신도 믿을 수 없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다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은 다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믿지 못하는 사회에 믿음이 없는 인간관계, 믿을 수 없는 정치, 나라 모두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믿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용서하시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주를 위해 다시 목숨을 버려 쓰임받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전제하고서야 바른 교육이 될 수 있고 바른 사회가 될 수 있고 특별히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강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도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부강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고 이삭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었고 다윗과 무비보셋과 바르실레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능력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것 무엇으로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있습니까? 저는 물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늘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시던 그런 예전에 신앙생활 함께 하시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수련회가 되면은 우리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 생각하면서 학생들 생각하면서 간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무거운 수박도 들고 오시고 감자도 찌고 옥수수도 쪄서 이렇게 수련회를 찾아오셔서 또 기쁘게 나누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귀한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수련회가 각 부서별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넉넉히 살고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바르실레처럼 필요할 때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으로 선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사는 지혜요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하다 생각해서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쓰임받는 사람 또 그곳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선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나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능력을 주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바르실레를 본받아서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윗을 본받아서 성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뜻하시는 것을 가득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던 주님의 귀한 모습을 특별히 본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야말로 지혜와 능력의 근본인 것을 우리가 알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